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추수할 일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사람의 지혜와 순종으로는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없겠사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사람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눈을 들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셨는데 불쌍히 여기셨다 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기진하고 고생이 심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추수할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눈 것처럼 대개 추수는 잘 익은 것 멋진 것 다 익어서 이제 막 쓸만한 것, 먹을만한 것을 추수하는데 예수님은 불쌍하고 기진하고 고생하는 자들을 보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 추수할 일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구원하시는 게 추수라는 것입니다. 예, 주님께 부르짖는 그 갈급함이 하늘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예비하시리라 하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마침내 보내셔서 죄 지은 자를 의롭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그 열매 맺으실 때가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성취될 때가 이제 임했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셨는데 일꾼도 많이 필요할 텐데 할 일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으니 그 약속하고 소원하고 작정하신 일을 다 이루실 것이 분명한데 예수께서는 자기가 다 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세상에 오셨으니까 영원토록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심부름꾼 사역자니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추수하는 일을 구원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돕고 죽은 자를 살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추수의 일꾼 삼아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께 추수된 사람들,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을 세워서 추수할 일꾼으로 땅끝까지 있는 자리에 추수의 주인이 필요한 곳,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능력을 주셔서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며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를 끼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일꾼들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로 불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많아서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로 이렇게 모아지게 하는데 열매로 올려드려지게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로 구원받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교회들을 세워서 보내시는 것으로 완성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교회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놓은 그 자리에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어 구원받게 하라고 추수할 일꾼들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추수할 일꾼을 보낼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열두 제자를 불러서 권능을 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10장에 시작됩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12명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고 또 전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게 하려고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자기에게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일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에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러라. 예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 어디에 거하십니까? 그럴 때 와 보라 하고 자기에게 부르셨습니다. 무슨 목회 계획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장밋빛 비전을 제시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쓰겠다고 그 계획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를 때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셔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사람으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게바니 장차 아니 너는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부를 것이다. 아직 반석되지 못했지만 아직 성급하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베드로였지만 장차 너를 베드로라고 교회의 반석으로 그 믿음의 고백이 교회의 반석되는 반석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실 거라고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이 이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으로 이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가운데 완성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의미 없는 몸짓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당신에게로 가서 꽃이 되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꽃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현대 세계는 자꾸 자기의 가치는 자기가 세우는 것이라고 자기의 존귀함은 자기밖에는 알아줄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짓는 창조의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영광의 찬송이라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 내 사랑하는 자녀라 그 이름을 듣는 것이 모든 인생의 가장 귀한 존귀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름을 주시며 원래 사람으로 그 존귀함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로 오라고, 나에게 배우라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어떨 때 가장 존귀합니까? 다 사는 듯이 살맛나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갈망입니다. 언제 가장 귀하고 무엇이 될 때 가장 존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이름을 들을 때 나의 형상이라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기뻐하는 자라고 나의 모든 일을 나의 모든 뜻을 행할 자라고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 이름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품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우리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얻은 구원이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있든지 영상으로 예배드리든지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얘기 들어보니까 손주들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와서 막 치대고 막 좋다고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그러더구만요. 저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교회를 그렇게 취급해 주시는 그 사람 된 것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 새벽기도에서 고린도 전서 요즘에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만물을 가진 자들이라 아볼로도 너희 것이고 바울도 너희 것이고 장래일도 너희 것이고 과거일도 너희 것이라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만유의 후사잖아요 상속자잖아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음성을 아버지 음성을 늘 들으시는 모든 일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후사란 건 상속자란 얘기입니다. 만물이 우리 가운데 만물이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를 붙잡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면 만물을 가진 것처럼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 지금 우리 형편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받으셨고 승리하셨고 그 영광이 하나님 택하신 모든 그 집의 모든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께서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도 신음하시고 피조물들도 기다리는 그 해산의 고통이라면 우리 앞에 놓인 형편이 때로는 고난이고 세상에서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 것인 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제일 귀한 게 무엇입니까? 재산 목록 1호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신 것이 가장 귀한 줄로 압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자기에게로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두 제자를 보내십니다. 추수할 곳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땅끝까지 모든 나라,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추수되어야 될 그 열매들인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로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면서 감람산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며 예루살렘을 위해 탄식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셨습니다. 저들을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하고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안 받아줄 줄 아시고 배척할 줄 아시고 그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것이 많다 하신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자들도 나누어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로 부르셔서 자기의 이름을 주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제자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가지라는 부탁인 줄 압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는 곳에 교회를 세우라고 합니다. 선교를 하더라도 막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전하기만 하면 추수하는 밭으로 가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할 것 같지요? 기독교인이 줄어드는 것 같지요? 세상에서 욕먹는 것 같지요? 전체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와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복음을 듣고 참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은 선교도 그렇게 복음이 통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추수의 주인의 목표는 성장이 아니라 추수입니다. 불쌍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죽은 자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묶인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그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가망성이 아니라, 듣는지 안 듣는지가 아니라, 사랑하면 받아줄지 아닐지가 아니라, 권하면 변할지 안 할지가 아니라, 용서하면 마음이 바뀔지가 아니라, 내가 사과하면 받아줄지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화평하는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추수의 주인께서 제자들을, 일꾼들을 보내시며 부탁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추수의 주인은 멍청이가 아닙니다. 헛된 일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지만 바울이라는 위대한 전도자도 유대인들에게,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믿지를 않아서 율법을 가졌다,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가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복음을 믿을 수가 없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으로만 죽음의 향기처럼 여겨져서 도저히 받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신발을 여러 번 털었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고 이방인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불같이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을 고소하던 어떤 변호사가 바울은 세상의 전염병과 같다고 그렇게 고소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것이 전염력이 높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냥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조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고소하던 어떤 그 사람이 이 복음이 전염병과 같다 그랬어요. 그렇게 불처럼, 산불처럼, 팬데믹처럼 온 세상에 퍼져갔다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참 저 변방, 로마 제국의 변방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 따르는 사람들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은 하늘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생명과 참 지혜와 참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참 헬라인은 지혜를 자랑하고 유대인은 능력과 기적을 자랑하는데 그 앞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믿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코로나19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생명의 전염력이 불같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방인에게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게 바울인데,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안 믿는 줄 알면서도 거듭 유대인 회당으로 돌아갑니다. 신발을 털었다는, 먼지를 털었다는 표현만도 몇 번 나오고요. 예, 마지막까지 사도행전 28장까지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서도 로마 제국의 중심, 이방세계의 모든 열방세계의 중심 로마에 끌려가서도 맨 처음에 하는 일이 유대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때도 또 안 믿으니까 이방인에게 전하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족속이 할례와 뭐 그 구약의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동족, 자기의 골육,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고민이 늘 있었잖아요. 로마서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로마서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나의 고륙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좀 받았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고민한 것이 바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높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누가 하나님께 작전을 짜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짐작할 수 있는가, 이렇게 찬송으로 그 기도가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아 예수를 배척하여 복음이 이방인에게 가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먼데 사람을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때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더러는 유대인 중에 복음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신 그 때가 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것이 그 수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작정을 가지시고 그날 하나님이 이미 전한 복음이, 그날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사랑이, 그날 하나님이 이미 일하신 것이 열매 맺도록, 지금은 안 받는 것 같아도, 지금은 배척하는 것 같아도, 지금은 아무 소용없는 일 같아도, 예수님도 그 성에 들어가셨고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자기 이름을 걸고 기도했고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작전은 주인이 짜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때 필요한 일 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는 일꾼도 있고 심기만 하는 일꾼도 있습니다. 열매를 거두어야겠다고 익지도 않은 곡식을 다 베버리거나 내 밭에서 제일 많은 수확을 이루어야 된다고 온 밭을 망치거나 하지 않고 추수의 주인이 아시니까 그 뜻에 따라 때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추수의 일꾼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바울파라고 아볼로파라고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다고 베드로한테 받았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심고 물 준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수하는 일에 끼워주신 그 영광을 알고 주님의 마음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추수의 주인께서 사람을 보낼 때는 줘서 보냅니다. 그냥 보내지 않아요. 왜 추수에 뭐 하다못해 이사하는데 일꾼을 불러 일하더라도 장갑은 주잖아요. 일할 수 있는 도구는 주잖아요. 추수의 주인께서 작전 아시고 뜻이 있어서 사람을 보내실 때에는 필요한 도구와 권능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에 이런 권능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일을 많이 하시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지금은 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이 주님의 손입니다. 병을 고치는 그 발달된 약이 주님의 안수예요. 그런 줄 믿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는 똑똑해지는 것 같지만 헛똑똑이가 되어가는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참된 능력과 참된 생명과 참된 순결함과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신을 쫓는 능력이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열매로 올려드리는 산 제사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귀신을 쫓고 약한 것을 고치는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주세요. 여러분, 말씀이 지혜이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면 우리 인생이 대박인 줄 믿으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에 거하십시오.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연약하면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보내놓고 일꾼 세워놓고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지언정 주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능력과 은사와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아니, 연약한 믿음을 도와달라고 믿음을 추수의 주인께 간구하십시오. 이 자리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그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능력과 은사를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이에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우리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의 이문 남기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자기 사업하려고 돈 주고 능력을 살려고 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자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것을 보고 놀래서 자기도 큰 뭐 이 마술을 행해가지고 사람을 많이 모으고 이문을 남기던 돈 많이 벌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훨씬 더 멋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돈을 들고 가서 사도들한테 나도 이렇게 손만 대면은 성령이 임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구나 베드로한테 큰 책망을 받았어요. 자기 사업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일에 필요한 은사를 구하면 얼마든지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안 주시더라도 그렇게 눈에 띄는 은사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하셨잖아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주님 안에 행복하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아내고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전염력이 있습니다. COVID-19은 비교가 되지 않아요. 거저 받은 것으로 거저 주라. 추수의 주인은 일꾼들에게 먹을 걸 줍니다. 그죠? 이렇게 뭐 품앗이를 해도 새참을 주잖아요. 그 한 어떤 집안의 종은 먹을 것 걱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영업자들이야, 자기 사업하는 사람들이야, 일을 해서 먹을 것을 벌어야 되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 집에 종이라면, 추수의 일꾼들이라면 그 집의 종들에게 먹을 것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품앗이 일꾼들에게 새참 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추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할 테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다 줄 테니까 그것 보고 하지 말라고, 거저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이만큼 누리잖아요. 이만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헌금도 드리잖아요. 감사할 제목도 있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그런 간증거리도 있잖아요. 이만큼 살아서 이만큼 튼튼하고 이만큼 생각하고 이만큼 입도 열리고 이만큼 가졌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만큼 주신 것이 추수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 삼고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먹을 것 바라고 새참 바라고 일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왜 자영업자는 그렇게 하겠죠. 종이 아니라 자기 먹을 것 그게 목표인 사람들은 새참 많이 주는 일품상 많이 주는 밭을 찾아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집에 추수의 일꾼이라면 보내시는 곳에서 공급하시는 그것이 족하고 만족한 하나님이 충분한 것을 허락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하나님께서 사정을 아량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니까 우리가 이만큼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공급하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이제 공급하시는 방법이 뭐겠어요? 뭐 하늘에서 양식이 뚝 떨어지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떠날 때까지 머물라 합니다. 옆집에서 사례를 더 많이 준다고, 옆집에 새참이 맛있다고 옮겨 다니지 말고, 옆집 사람들이 말을 더 잘 듣는다고, 옆집에 저 다른 동네에 열매가 많은 것다고 옮겨 다니지 말고, 보내신 자리에 말씀 들을 사람이 있으니까, 보낸 곳에 할 일이 있으니까,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기도 추수지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니까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머물며 거기서 평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약한 것을 도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이미 필요한 권능과 필요한 은혜와 이미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시고 이미 들을 사람과 할 일을 허락하시고 보내셨다는 그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섬기는 그것이지 더 말 통하는 곳이 없는지 더 큰 추수를 거둘 곳이 없는지 더 좋은 새참을 주는 곳은 없는지 눈을 이렇게 들고 남의 잔디밭, 남의 밭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목사 된 게 참 보람 있고 행복합니다. 이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딘가 구석에 할 일이 있어서 불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일할 만한 목사라고 투표까지 해서 받아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위임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밭에 눈 안 돌리기로 여기가 묻혀서 열매 맺는 곳인 줄로 알기로 작정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족합니다. 예, 뭐 그런 마음이에요. 좀 창피하지만 사실 제 안에도 저기 있고 그래서 저도 불평하고 막 딴 생각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마음의 진실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시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퍼지게 하는 그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안 받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라고 그래요. 그거는 조금 해보다 안 되면 포기하고 딴 데 가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신발에 먼지를 떤다는 얘기는 책임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책임을 다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끝까지 하시려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신발에 먼지를 턴다는 것은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기업무를 짜라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웃이 뭐 강도를 당해서 몸이 납치되어 갔으면 그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가서 싸워서 대신 찾아오게 하나님이 율법을 지으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을 때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기 몸을 팔잖아요. 자기 밭을 재산을 팔잖아요. 그러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대신 그 기업을 물러주도록 값을 치르고 다시 회복해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져서 자기 몸을 팔잖아요. 그러면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도록 기업무를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형제 중에 누군가가 그 형사치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내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서 그 대를, 그 기업을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손해되는 일이고 세상 바보로 이치에 맞지 않고 공평하지 않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신명기 25장에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람, 자기 재산 내놓기를, 형제를 사랑하기를 거부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신발을 벗어 그 사람에게 주고 침을 뱉으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하는 일을, 기업무르는 일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모욕하라고 했습니다. 신발에 먼지를 턴다는 얘기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도록 내 눈에 보기에 열매가 있든지 받는지 안 받는지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 않고 보내신 곳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는 그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렇게 책임을 다하면 안 받아서 스스로 심판받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너가 경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 구원받고 너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겠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겠지만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형제에게 네가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은 거지만 그 사람의 죄의 피가 네 머리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을 세우셨어요. 예, 쉽게 포기하고 딴 데 가란 얘기가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했을 때 결과가 추수의 주인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권한이 추수의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비유랑 연결하자면 너가 한 사역과 너가 증거한 것이 열매를 거두고 거두지 않고는 주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너가 합당하지 않은 일꾼일 수도 있고 때가 아직 아닐 수도 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추수의 주인께서 마음만 먹으면 딴 사람 보낼 것이고 추수의 주인께서 마음만 먹으면 다음에 그 진짜로 거두는 사람이 왔을 때 이미 씨드가 뿌려져 있는 것을 이미 땅이 경작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 이미 여기서 일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추수를 자기 추수로 생각하면 자기 일에 자기 사역의 성과만을 생각하면 밭을 망치겠지요. 끝까지 거기 고집부리면서 온 밭을 망치고 다른 사람이 일 못하게 하겠지요. 그런 걸 경계하는 것이지 쉽게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열두 제자만 추수할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들 추수의 밭은 뭐 전도의 열매가 막 일어나는 그런 선교지뿐만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교회를 세우신 그 장소요. 선교사들이 가 있는 그곳이요. 우리라면은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갈급함이 있습니까? 추수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추수밭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거기서 연약한 것을 도와 기도하고 거기서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귀신의 권세를 쫓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추수의 주인께서 심지 않은 일에 아는 것을 거두게 하는 기쁨에 동참하게도 하시고 누군가 기쁨으로 거둘 수 있도록 기초를 놓는 귀한 일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우리가 각자 놓인 자리에서 교회들이 각자 세워진 곳에서 일한 것이 얼마나 온 세상에 큰 추수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래서 내가 이루었다고 열매를 거뒀다고 한 일도 사실은 추수의 주인께서 먼저 일하셨고 추수의 일꾼들 믿음의 선진들이 일한 그 기초 위에 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았지만 소용없는 것 같았지만 용서하고 사랑하고 증거했던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일로 쓰여졌다는 것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긍휼에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할 일이 많이 있어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그 구원을 감사하고 증거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게 하시니, 배우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근원에 닿은 샘물처럼 악이 세상을 덮은 것 같아도, 두려움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교만과 세상의 지혜가 이기는 것 같아도, 근원에 닿은 샘물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에 끊어지지 않아서 마침내 열매 맺는, 추수하는 그 일에 각자 있는 곳에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지혜가 없겠습니다. 은총의 증표를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곳에 너의 할 일이 있고 주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신 증표가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까? 주님, 우리의 그 발걸음 가운데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가 잘 되고, 우리가 증거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승리하는 승리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이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 안을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